MBC 정오 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당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하루빨리 특검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KBS 생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이 연기됐습니다. 당국은 여객기 날개에 실려있는 항공유로 인한 추가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먼저 항공유를 전부 빼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탑승객 중에는 한국계인 10대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가족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고심 끝에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첫 소식 조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외환행위와 내란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규모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끝나가는데 특검은 필요 없다면서 곧바로 최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깊은 유감이라며 내란 특검은 조기 대선을 위한 야당의 쇼일 뿐이고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향해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을 받드는 옳은 결정을 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의 공급 승인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4,9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130%가량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 7조 원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이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에 그치면서 시장에서 전망한 3조 원대에 못 미쳤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PC나 모바일 등이 수요가 침체되고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로 주력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의 공급 승인을 얻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측은 이에 대한 논평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분기를 포함한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매출은 300조 8,70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398.3% 증가한 32조 7,2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도 반도체 분야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사 실적 개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AI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제품군 판매를 확대해 실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길입니다.
워싱턴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로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당국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탑승객 중에 한국계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거의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생존자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수색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당국은 여객기와 육군 헬기 탑승객 67명 전원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조를 수색 작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사고는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제사가 헬기의 여객기와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무전으로 보냈는데 그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헬기가 정기 훈련 중이었는데 고도 관련한 실수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탑승객 중엔 미국 피겨스케이팅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과 부모 그리고 코치진이 포함됐는데 미국 피겨 영웅인 낸시 캐리건이 방송에 나와 오열하는 등 스포츠계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탑승객 중엔 한국계 성으로 보이는 이름이 보이는데 MBC 취재팀이 현지 교민 등 유력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스펜서 레인이란 이름의 16살 남자 선수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된 촉망받는 유망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시성을 가진 13살 여자 선수와 부모로 보이는 여성도 한국계로 알고 있다고 이들을 아는 현지 유력 변호사는 MBC 측에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사고 여객기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당국은 기체에 실린 항공유를 전부 제거한 뒤에 합동 감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 합동 감식에 앞서 여객기 상태 확인에 나섰습니다. 감식 과정에서 항공유에 불이 붙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려는 겁니다. 항공기엔 3만 5천 파운드, 약 16톤에 달하는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현장 감식 작업 전에 항공기에 실려 있는 항공유를 전부 빼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항공유 처리 작업에는 최소 하루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사위원회는 사고 직후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기체의 양쪽 날개와 엔진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테러 용의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좌석이 선반에서 불이 시작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사위는 정확한 발화 지점 및 보조배터리 발화 여부 등 다각도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항공기 제작 및 설계를 한 국가에서도 사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제 민간항공기구 규정 따라 프랑스에서 항공사고조사단도 입국해 조사에 합류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앞서 회수한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
한편 처음 불이 시작된 곳이 기내 선반이라는 승객들이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지금도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맛 가능하지만 관련 세부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류재명 기자입니다.
여객기 선반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비행기 꼬리 쪽인 29번 좌석 근처입니다. 탑승객들은 처음 불이 났던 곳으로 짐을 넣어두는 머리 위 선반을 지목합니다. 기내 상부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났거나 선반 속 승객들 짐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데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 중 하나가 보조배터리입니다. 보조배터리는 충격과 과열이 가해지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위탁 수화물로 붙이지 않고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갖고 타게 돼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승객 한 명당 100W시 이하는 5개, 160W시 이하 고용량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반 안에 넣을 게 아니라 승객이 직접 휴대하라고 안내해야 하지만 항공사 권장 사항에 불과한 데다 잘 모르는 승객들도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도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는 최근 2년간 매년 5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충격 방지 포장 여부를 점검하거나 탑승객이 반드시 몸에 지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에어부산 측은 기내 반입 물품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 공포 시행되는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경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인 2020년 검사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에 나서며 인근에선 자유통일당도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 명을 배치해서 관리에 나설 방침이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만약 정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으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만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칭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말만 바꾸는 건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라며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발의하고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며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서둘러 가면을 바꿔 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으로 폄훼하고 트럼프 정부 일기 당시 주한민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 동맹을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연휴 기간 중 미국 증시 변동성이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상당폭 커져 국내 파급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번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결과가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중북부 1에서 5cm이며 비로 내릴 경우는 예상 강수량 5mm 미만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9도, 부산 10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영하 0.8도입니다.
최근 독감 등 감염병 급증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화장장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빈소가 부족해 화장장은 운영 횟수를 늘리는가 하면 화장 원정을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최근 들어 6개의 빈소가 꽉 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달 들어 이곳에서 치른 장례는 80여 건,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었습니다. 빈소가 없어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안식원의 화장로 7대도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장 예약 시스템에 따르면 다른 지역민이 강원도에서 화장하는 관우회 화장의 경우 4일 연속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화장장 예약 대란에 경기도에서까지 화장 원정을 오고 있는 겁니다. 고령자 사망이 늘어나는 겨울철, 최근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기준 강원 지역 독감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6명이었는데 한 달 사이 93.6명으로 36배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 지역 화장시설들은 지역민들의 예약을 먼저 받기로 하고 다른 지역민들도 수용하기 위해 화장로 운영을 최대 30%까지 늘렸습니다. 설 연휴를 고비로 독감 유행이 절정을 찍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례시설 부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에 유럽 각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딥시크 사용을 차단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딥시크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내부 검토를 통해 규제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기관인 가란테는 개인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들어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2월 1일 토요일에 시작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일 토요일에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국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밀매와 불법 입국 차단에 충분히 협력할 때까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부과 시작 시기를 2월 1일로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가 2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오전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인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주중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후임 주중대사로 내정했고 이후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로 부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정 대사의 귀임도 함께 늦어졌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엘프스버리와의 유로파리그 페이지 최종전에서 전반 45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날카로운 돌파와 감각적인 패스로 팀 공격에 이끌었고 주말 리그 경기를 대비한 체력 안배 차원에서 전반이 끝난 뒤 교체됐습니다. MBC 정오뉴스 환인제약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주원 안주희였습니다. MBC 정오뉴스를 마칩니다.